지난주에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신학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은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우리 튤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이제는 제한 속죄라고 하는 말로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 말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은 몇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설교,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의 초점은 사실은 이거 하나예요. 초점은 뭔가 하면, 최소한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단 0.00001%도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예요. 그것이 전적 타락, 우리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조차도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키가 잘생겼다든가, 예쁘게 키가 잘생겼다든가, 키가 크다든가, 얼굴이 이쁘다든가, 돈이 좀 많다든가, 뭐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든가, 그런 조건을 보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 주셨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모두가 다 죽었던 사람인들인데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인데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확인시키고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게 제한속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전혀 구원이 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이 제한속죄가 마치고 나면 두 주 후에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에 그것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드셨고, 한번 우리를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예요. 결론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감사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나도 저기 있는 사람과 똑같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까지 오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광야까지 나온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알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했을 때, 야 이 녀석아, 나만 믿으라니까, 나에게 감사만 하라니까, 내 말로만 순종하라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신학적인 것을 신학 공부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더 고마운 건 그것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많은 것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한 속죄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앞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막에 보면 그냥 제한 속죄 2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부에는 뭐라고 설교 제목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한 속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트라이온 갓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보가 스페이스가 이 공백이 너무 많지 않아서 다 넣었더니 그게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는 그냥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만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 속죄를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만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래도 착한 일을 좀 했으니까 아예 지옥 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도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래도 천국 비스무리한 데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낙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대충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셨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똑같이 주었는데 구원은 누가 받는가 하면 그 구원을 선택한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하늘에서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구원의 밧줄이 쭉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거 붙잡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도 구원해 주고 싶은데 올래 안 올래? 마치 거래를 해서 나를 선택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냥 지옥에 갈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시고 다 선택을 해 주셨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 구속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그때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라고 하든가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 낭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헛되게 흘려졌을까요? 안 헛되게 흘려졌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절대로 헛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이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그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짐승을 가지고 왔던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예고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조금 있다가 성경 구절 그런 것도 하나 읽겠지만 화목 제물이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쏟아 부어주게 하셨을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피를 자기의 몸에다가 묻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난 그거 필요 없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100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50명의 사람이 피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거절했다면 예수님의 피 50인분은, 50인분이니까 이상하네. 하여튼 50명을 위한 예수님의 피는 헛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그냥 예수님이 선택해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택해 줬는데 예수님의 흐린 피는 그냥 일부분만을 해서 줬다든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거가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의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느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만 알기로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외에도 성경은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1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무조건 선택인데 지금 우리가 제한속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을 해주셨어요. 선택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시는가 하면 아들 예수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들 예수에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해 주기 위해서, 속죄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택하여서 아들한테 맡겨주시면서 이 사람들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속죄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은, 아까 자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제한적이게 되고 한정적인 사람을 택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 흘림의 목적, 대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빼지도 않고 한 사람도 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도 한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도 한정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자막을 좀 만들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는 손에 손을 맞잡고 진행하여 사람을 대하는 관점도 서로 동일하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아들 하나님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관점이 같아요. 왜요? 하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각, 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부자지간의 생각이 100가지가 있을 때 100%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입장은, 아버지의 욕심은 뭐냐면은 아들이 내 생각 따라와 주길 바래요. 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life view, 그 인생관을 내 아들이 나를 따라와 주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 100% 옳다 안 옳다. 네, 아버지들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옳아요. 내가 틀려도 내 말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그런 욕심이 이제 아버지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흔히 하는 자세, 제스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씩 말은 틀리겠지만 아들한테 봐,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봐, 그리고 너 나 따라와, 너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나 잘하세요. 그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성부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하나예요. 변함없이 하나 된 모습으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마음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 내가 지금 기도할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아버지가 택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Holy of Holies,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옥에 갈 사람들까지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대상이, 그러니까 그 목적이 확실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앞으로 나에게 맡겨주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구속의 사역은 정말로 분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죠. 그때 그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이 세상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들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 공동체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We're the chosen people. We're the chosen one.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민이다. 유대인들 외에는 유대인들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어느 특정한 민족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인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도 모든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랑하셨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요한복음 6장 정도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있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 내게 오는 게 아니다.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 내게 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내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다 떠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렇게 찔러대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들어가고 8장 들어가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선한 목자 비유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리로 이야기하고 가짜 사꾼 목자로 비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0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 요한복음 속에서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은 그냥 아무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속죄가 연합되고 일치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두 개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셨죠? 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필요했다. 그게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성경책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성경책 갖다 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짐승을 가져가 죽이고 쪼개고 피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불태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Redemp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속죄와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 일치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당시 사도 요한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단의 공격이 막 있을 때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도 있었지만 이단들이 막 타고 들어왔을 때에 우리를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 자막이 있잖아요. 우리란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 요한일서 2장 2절, 악한 자를 이긴 자, 요한일서 2장 13절,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만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전체 문맥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란 누구냐? 아무나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근데 가운데에 악한 자를 이긴 자 요한 1서 2장 13절 이건 조금 자신 없지 않으세요? 여기서 악한 자를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사탄과 마귀가 있는데 어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깨갱거리고 쪼그라들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미 승리의 깃발 꽂으셨어요.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들을 위해서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아주셨고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의 깃발 꽂아주셨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요. 자빠질 때가 있고요. 패잔병 적군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꿈틀꿈틀대고 있는 패잔병들이 그냥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발목 툭 하고 잡기도 하고요. 조금 있다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철로역정 이야기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인공이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큰 개가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개가 한 마리가 우르렁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길 지나가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나가요? 개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힘을 내가지고 조금씩 갑니다. 계속 으르렁 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개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나까지는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지나가죠. 근데 떨려요 안 떨려요? 사실은 떨려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은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 앞에 있고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우리는 이긴 자들이에요. 보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 구절을 하나를 더 보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제한 속죄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를 믿는 사람들이 근거로 되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를 믿는 사람들이 근거로 내놓는 성경이기도 해요. 똑같은 성경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그거를 이제 보편 속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편 속죄를 믿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한 속죄를 이 8장 32절이 근거로 서포트를 하고 있다고 후원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한 구절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는 누구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8장 전체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선을 이루는 사람들도 누군가 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택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은 결국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결국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목사님 힘들어요. 너무 빨라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거예요. 의롭다 하지도 않는데 부르시지 않으세요. 구원의 길로 초대해 주셨어요. 의롭다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들의 순종의 삶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가끔씩 아유 뭐 잘못된 일도 있고 뭐 그러면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을 놓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마무리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에 이거는 이제 지어낸 이야기예요. 사탄이 검사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저 친구 저 목사라고 했고 라스베가스에서 살았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택하여서 저한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가운데 전공피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못된 짓도 했지만 그 사람, 그 전공필,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주셨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사탄이 고발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사탄이 고발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위로가 되는가 하면 그렇다고 죄져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씩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때에 그냥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겠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믿고 저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된 짓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는 뒤통수를 쳐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돈이 좀 없어서 힘들고 몸이 좀 아파서 괴롭고 자식들이 말 안 들고 남편이 속색이고 친구들이 속색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괴로운 일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끊임없이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예 지친다 그냥 아무나 택하시고 그래서 택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가 그냥 그 제비 뽑기 하듯이 그 밴딩머신에서 인형 뽑기 하듯이 동전 넣고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딱 집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정확하게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감사해. 힘들어도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에요. 지옥행 열차 탔던 우리들 건져주셔서 천국행 열차로 바꿔주셨다니까요. 천국행 열차 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래서 귀찮아요. 하나님 이래서 불편하네요. 그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밖에 없고 순종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됐나? 나는 저 사람보다 왜 건강하지 못하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불평할 수 없어요. 우리들 건져주셨다니까요. 우리들 택하여 주셨다니까요. 작정하고 택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와 순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다 다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를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세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어저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내일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까지도 영화로다 영화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